현재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 수로는 195개국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조사하는 국가수, 조사한 국가수입니다. 그런데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기준으로는 국가수가 얼마나 되느냐, 249개국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좀 다소 다르더라고요. ISO 기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기준 249개국. 그리고 이 ISO 기준은 249개국인데 이게 어디에서 주로 계산된 것인가 하면은 인터넷 창에 지역 코드 숫자가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 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수.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 그 선수를 파견해서 참여하는 나라로서 인정하는 국가수는 206개국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별도의 국가로 대표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 그 자기 이 국가 명예를 걸고 다 파송되잖아요. 이게 206개국이래요. 이런 나라들 가운데 뭐 우리는 그 나라 세계 나라 숫자가 어느 곳에서 몇 나라가 된다 이거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 나라가 되든지 그거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 불사조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불사조의 나라. 그 두 나라는 유대나라와 미국입니다. 불사조의 나라예요. 유대나라와 미국. 그 먼저 유대인들로 구성되는 유대나라죠. 유대인들입니다. 불사조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순환의 민족 뿐만 아니라 기적의 민족입니다.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럽게 체험한 순환과 고난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리방황하며 서른과 천덕스러울 만큼 소외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은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2000년간이나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선택된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이나 말씀이나 의식을 잃지 않고 살다가 오늘 급기야 나라를 다시 찾아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자기의 국가를 건설한 그 힘의 원천이 뭘까? 물질입니까? 정치적 수단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힘은 신앙 유산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었어요. 믿음의 힘.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믿음의 힘이 이처럼 큽니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집스러우리만큼 간직하고 살았던 신앙의 정신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신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유대민족을 유지케 하는 힘입니다. 한 예로 우리 서울올림픽 88년도 열렸죠.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했던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 날에는 그 어떤 경기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경기는 전면 포기. 유대인들,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아무리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종목과 경기가 자기들에게 주어졌어도 안식일에 짜여진 경기는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출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경외심과 정신이 오늘 유대 히브리인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히브리인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힘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죠. 두 번째 불사조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나라는 정말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나라죠. 그들의 문제는 흑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넓은 땅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아주 잡동사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잡동사니의 나라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를 이룬 잡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부가 다릅니다. 피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부남방의 나라입니다. 그 미국에 모인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보면 역사가 다 다르고요. 의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민족끼리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그래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상대해서 감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먼저 공격을 하죠. 진주만 공격. 왜 일본이 미국의 공격을 먼저 가했느냐? 그것은요, 미국의 바로 이 다양성의 약점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고 공격을 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잡종의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면 여론이 통일되지 않고 또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스스로 주저앉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럴만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맞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커다란 착각을 한 거죠, 일본이요.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 있느냐?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몰랐던 그게 뭐냐면 1950년 조사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미국인의 9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 95%가 하나님 믿는 자. 그 신앙적 배경이 유대교이건 기독교이건 천주교이건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민족인 것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간과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동전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동전에, 돈에, In God we trust. Trust죠. In God we trust. 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는 말이 동전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또 지폐에도 새겨져 있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을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류증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몸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희귀병입니다. 어디 다닐 수 없어. 피가 줄줄줄줄줄 흐릅니다. 이게 혈류증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병이죠. 보통 혈류증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출혈성 자궁내막염, 자궁암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 질병은 불결한 분비물과 함께 피가 흘러나오는 병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결의식적으로나 부정한 병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격리되어서 홀로 투병생활을 하고 투병생활을 했다고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힘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정말 중환자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소비된 재산이 이제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재산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12년간이란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절망적인 형편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12년이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완전히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소망과 믿음은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박힌 대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 이 여인의 확신과 믿음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자신의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확신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헬라의 문장 구조를 보면 부정각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해왔다는 문법적인 뜻입니다. 계속 해왔다. 부정각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가야지, 예수님에게 가야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잘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치료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불치병이 그 혈류증이 깨끗이 나버려. 깨끗이 나버려. 이거는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그 불치병, 다 더러운 병, 혈류증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혈류의 고난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만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치유함을 받지 못하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종교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이 인간에게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백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절망적인 문제, 그 절망적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처한 형편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건 절망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12년간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혈류증이 오늘날 의술로는 외과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절대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불치병이라는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래서 12년 동안 자신의 병에만 집중하면서 온갖 처방을 하면서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치료 방법도 더 이상 없다는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었던 그 유명한 의사들, 치료약들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는 신비하고도 이상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은혜롭게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은혜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겨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짐으로 혈루증이 즉시 떠나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요. 그 불치병, 혈류병을 치유받게 됐으니 큰 믿음이었겠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자 진짜 큰 믿음이었겠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큰 믿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위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큰 위대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단순하고도 작은 계자씨 믿음 정도였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다 해놓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계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았으면 너희들이 기적을 못 일으켜도 해놓고 작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또 작은 믿음이,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거든요. 자,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어제 이 말을 하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기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면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무화과 나무 곁에 들어갔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었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죠? 맺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름에 무화과 열매가 따먹을 수 없습니다. 가을 돼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 암악한 것 같아요. 입만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아직 조그맣게 생기는 이 정도죠. 여름에. 근데 가을대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앞부분이 탁 이렇게 터지면서 탁 맛있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니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맺히는 건 당연하니까 나중에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열매 맺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해서 바싹 말라버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한마디에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다시 나가면서 이 나무가 말랐네요. 어떻게 이것이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로서 저기로 옮기라,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 자,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에서 어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그냥 종교적 믿음을 말합니다. 종교적 믿음. 자, 그리고는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큼 하였어.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랬는데 계자씨 씨름에서 가장 작은 계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거든. 비유로 말하는 건데요. 이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산이 태산이 옮겨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이 믿음은 뭐고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라는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자, 위의 믿음은 껍데기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역사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라는 이 아주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는 내 생명이다. 예수는 내 구세주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삼매나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뭔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심령에 그 정신에 믿음 안 줍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나한테 믿음 있는 거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증거를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은혜로 주어지고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어지고요.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내가 정해가지고 뭐 나한테 보여달라 뭐 그런 내가 믿겠다 이런 조건부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이 계자씨 하늘만큼만 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란 말은 신앙생활 이제 한 달 정도 했을 때의 믿음도 아니면 하루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평생토록 종교생활한 사람보다도 하루 와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믿음이 진짜죠. 그 믿음이 진짜죠. 평생토록 종교생활을 하고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관한 종교생활한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죠.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진짜 생명력 있는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이런 생명이 있는 진짜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산이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역사는 진실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작은 개새 같은 믿음이지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